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미국을 위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는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취임식 연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딩필드 내정자는 모든 미국인들은 옳은 일을 하며 일상에서 자신들을 돕는 정부를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8,100만 명의 유권자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유는 미국민에게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임식 보안 문제와 관련해 취임식 당일인 1월 20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국가안보, 법집행 관계당국이 오늘부터 매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론 클레인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와 관련해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단합의 메시지, 일이 돌아가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될 경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미국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등 다른 산적한 문제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북미 대화와 북미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연설에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해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일 평화선언에 근거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주변국 외교 과제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군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동아프리카 소말리에 주둔했던 병력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의 크리스 칸스 대변인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병력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칸스 대변인은 소말리아에 아주 제한된 인원만 남아있다며 소말리아 보안군과의 정기적인 관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초점은 알샤바브에 고정돼 있다며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칸스 대변인은 미군 병력 재배치 현안과 장소, 임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소말리아 주둔 미군을 이달 15일까지 철수하고 병력을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로 재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 알샤바브에 대응하기 위해 소말리아에서 650에서 800명의 군을 파병해 지난 13년간 대테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새로운 모습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실제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의 지원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11도,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즉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문제의 우선순위에 두도록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답방이 꼭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하진 않겠다며 김 위원장과 대면, 비대면을 포함해 만남의 형식이나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뭐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증강 계획을 밝히면서 대남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추가적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비대면 대면 또 비대면도 형식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표현을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북제재나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나 또 북한의 이번 또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또 새로운 대남 사실은 경고성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어떤 파격적인 양보나 이런 건 없었다고 봐야죠.
문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출범을 눈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이든 새 행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깔린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모두가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선순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북한에도 도발하지 말고 대화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메시지를 줬다고 봐야죠.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푸는 실마리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 구축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이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미국 대화 재개의 입구로 삼고자 하는 기존 접근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강조하는 것은 그 정신으로 돌아가라자는 것이 가장 큰 틀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개선 상황, 그리고 북한 비핵화, 그 세 가지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끌어가자. 그걸 위한 첫 수순으로는 종전선언 그리고 스몰딜, 그런 것들을 행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은 오는 3월 연례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선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에는 이런 한미 그 합동 이런 그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 간 본질적인 문제로 미한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반응으로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1항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합의서는 남북한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지만 이후 협상에서 서로 간의 이견으로 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아마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는 미국과 논의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북한과 기존에 있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열린 자세를 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이번 미한연합훈련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불투명하다며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담은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모습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실제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영내 위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괌이나 오키나와에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1차적으로는 영내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에 관여하기 앞서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은 가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집중하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이번에 선보인 신형 무기들이 모두 가짜일 수 있지만 실제 역량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며 자신은 재직 시절 절대 북한이 과시하는 잠재적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를 뒤늦게 녹화 형식으로 선별적으로 공개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역량 과시보다는 외부를 대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신호를 보낸 데 무게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Signaling.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외형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극성 3, 4형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people keep saying these things are getting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but I don't see that yet.
탄도를 싣는 부분이 조금 길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화성 3형 또는 2형을 기반으로 한 설계에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지 않아 무기체계와의 통합성 등의 불확실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전 역량이 있는지 분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지 않더라도 향후 북극성 2형처럼 지상 기반으로 개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위성분석 선임연구원 겸 한국석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라고 과시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assessment we give to equipment we see or SLBMs that we see in this case.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전투부 덮개의 모습이 기존과 달라졌지만 북한은 항상 이 같은 행사의 위장, 은닉과 속임수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투부 덮개의 외형만으로 역량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며 이번에도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버뮤데즈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지상 기반으로 개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북한 내 해상과 지상 기반형 미사일을 상호 운용하려는 목적의 기반 시설 건설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That could also support a land-based version of the Pukoksong 5.
버뮤데즈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동형 차량 텔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이런 방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실일 경우 지상 기반으로 개조하는 것이 미사일의 생존성 측면이나 운용 비용 비면에서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실제 북한의 잠수함 건조 수준이나 증명되지 않은 역량을 고려할 때 지하시설 격납고 등에서 발사하는 방식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anomaly here is how much different is this from a Hwasong-12? Is it going to have a longer range than a Hwasong-12?
하지만 베넷 연구원은 지상 기반으로 개조하더라도 기존 화성 12형과 차별성이 없다며 이는 미사일 공개의 의도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이스 소장은 일각에서 개량형 KN-23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 different missile. That's a brand new reveal that we have to work out what it is. No, that's not a KN-23.
루이스 소장은 외형과 미사일 후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무기는 전혀 다른 종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뒤면 4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납니다. VOA는 임기 초부터 전례 없는 조치들을 선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돌아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동맹관계, 대중국 정책, 국제기구 내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해서 나타난 중대한 변화를 살펴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줄곧 주장한 대로 기존 관습이나 외교적 공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형태의 대외 정책을 임기 초반부터 추진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여러 외교 정책들과 대외 관계,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이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동맹들과의 관계에는 물론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과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며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에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미군의 임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내 총생산 대비 2%를 국방비로 책정하라는 등의 압박을 받았으며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이 주둔한 나라들에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청구서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2019년 미국으로부터 이전보다 5배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미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은 비율을 지불하기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분담금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미군은 철수되거나 규모가 축소됐으며 나토 회원국이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비 책정 비율이 다른 나라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던 독일은 자국에 주둔하던 미군 병력 12,000명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는 과거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했던 미국에선 쉽게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다만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개입은 과거부터 제기된 만큼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통적 외교 방식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동맹과 미군의 개입 문제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입니다.
He's made it very clear that he wants to engage in conventional diplomacy, that he wants to engage in
바이든 당선인이 전통적 외교를 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에 따라 적국들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현 동맹과 오랜 관계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북한과 임기 초반 설전을 주고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직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선 오바마 행정부 때 맺은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하면서 이란은 물론 다른 합의 당사국들과도 대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때 맺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많은 결함이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맺은 이란 핵 합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ran deal is defective at its core. If we do nothing, we know exactly.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획득하는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군에 대한 테러 공격을 모의하고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기도 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은 각을 세운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제기되어온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환율 조작 의혹, 미국과의 여러 불공정 거래 등을 문제 삼으며 2018년부터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부과됐으며 중국의 통신업체 등에는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는 등 경제 분야에서 압박이 잇따랐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위구르족 탄압 등 다른 사안들로 옮겨지면서 더 격화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와 공개적인 비난 등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최근까지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문제나 중국 인민군과 관련한 내용의 여러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BOA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연설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a clear intent for hegemonic dominance and we have an obligation, a responsibility to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인들과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자손들이 그런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제기구와 과거 미국이 맺은 국제조약 등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탈퇴 의사를 밝혔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공식 탈퇴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을 보호할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협정에서 탈퇴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내세우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 유엔 국제이주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지원기구인 UNRWA에 대해선 지원금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 과도하게 중국 편향적이란 지적이 일었던 국제보건기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자금 지원 중단 발표에 이어 7월엔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밖에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과 2015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 나라와 맺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 합의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협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새 행정부 임기 동안 외교 분야에서 지난 4년 동안과 견줄 만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돌아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 내일은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돌아봅니다. 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 의회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할 인사들이 대거 교체됩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동맹 공조와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탈환한 상원 외교위에서는 밤 메넨데즈 의원이 새 외교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외교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온 메넨데즈 의원은 과거 외교위와 가졌던 의회 내 몇 안 되는 초당적 위원회로서의 평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를 대표해온 인물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향에 관한 정밀한 파악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 결국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북한 문제 해법으로 대중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동맹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제안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척 슈머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대북 제재 지속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과 후퇴를 위한 순차적인 절차가 담긴 중간 단계 합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주제를 마지막으로 2년간의 위원장직을 마칩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전 상원 의원이 맡았던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간사였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키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대화와 강력한 제재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VOA에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한 뒤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ensifying economic sanctions. 가드너 전 의원과 함께 추진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지난 회기 마키 의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상원 군사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공화당의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리드 의원도 북한 문제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압박 복원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리드 의원은 지난해 VOA에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자간 일관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y have to do it in conjunction with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And to a degree, the Chinese.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단연단위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는 하원 외교위에서는 엘리엇 앵겔 의원의 낙선으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신임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돼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처럼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는 안 된다며 실무 협상을 통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직은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이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라 의원은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딜 속 스몰딜을 미북 협상의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스몰딜로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분야 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로 주한미군 유지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비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출범 직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 막바지에 이뤄진 해외 지원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임기를 하루 남기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1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만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한다며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집행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깊이 염려한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역사상 처음 성사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해 8월 대북 제재 결의는 이행화돼 대북 인도적 지원 시 필요한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실무회담 소식이 들리지 않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 모색을 시도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공항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제재로 인해 적절한 인도주의 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4월 직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계획에도 지지 입장을 내비쳤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이미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공개적 대북 지원 의사 외에 행정 절차에서도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 1년에 한 번 특별 승인을 받으면 여러 차례 방북해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이어진 북한의 수해 복구에 나서는 구호단체를 지원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쯤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미국의 제안에 따라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듭된 미국의 대북 지원 의사에도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사된 대북 지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미 북한위원회의 다니엘 월츠 국장은 15일 VOA에 현재 중단된 대북 지원은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모든 입국을 막고 국경을 닫아버린 북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분명 심각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월츠 국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마침내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츠 국장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필요가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 4년간 전통적인 대북 자세에서 벗어난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회담은 반가운 변화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것 또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겸손한 관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안보 수준에서 이롭고 생산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북한 내 장애인 재활과 신종 코로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지원 활동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RC는 14일 북한 내 활동 보고서와 북한 내 재활 프로그램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먼저 활동 보고서는 조선 적십자회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재난 대응용품 창고를 유지하고 비상용품 배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의 신종 코로나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만 2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활 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평양과 송림에 있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295명이 6,799건의 관련 서비스를 받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그보다 적은 1,566명이 3,217건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 북한 보건성과 3개년 협력사업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송림과 낙랑재활센터에서 불발탄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 정부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중국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한국 선교단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 단체들의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들은 중국 내 탈북민 이동을 돕는 선교단체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내 여성 탈북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탈북 난민의 대부분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여성들에게 합법적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어린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중국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의 총 5가지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공석으로 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지지가 부족해 열리지 않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 인권 토의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은 이날 화상 성명을 통해 지난 한 해 중국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열, 협박, 구금 등을 통해 억압 정책을 확대하는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commission has found that over the last year,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unprecedented steps to extend its repressive policies through censorship, intimidation.
그러면서 의회와 새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와 권고를 이용해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미중 관계에서 보편적 인권과 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의회와 행정부에 매년 관련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의 필요성과 쿼드의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에 게재한 공동기고문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질서를 강화할 수 있을까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권력의 균형 언급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침략에 대한 물리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질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며 이는 현재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용되는 경고로 읽힌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부는 이어 점증하는 중국의 물리적 힘이 영내의 미묘한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 모험주의를 대담하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행태를 방치하면 영내 오랜 평화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린 아시아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차기 행정부의 과제는 영내 국가들과의 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압박, 또 이에 따른 미군 철수 위협 등으로 약화한 동맹관계 복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중견제를 위한 맞춤형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대 연합보다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또한 군사 분야 등으로 세분화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영국이 제안, 즉 주요 7개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D10,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는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이 참여한 쿼드를 확대함으로써 대중 군사적 억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캠벨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무서운 경쟁자로 취급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찰스 쿱찬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아랍뉴스에 기고한 바이든은 미국 동맹국과의 연합통한 대중전략 구축해야 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쿱찬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로 대중전략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조되는 미중 경쟁을 두려워하는 동맹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중국에 맞서는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수입 경쟁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난 20년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점을 쿱찬 교수는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압박한다면 모두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쿱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현재 유럽연합이 하는 듯한 일방적 행동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민주국가 동맹국들과 손을 잡아야 지적재산권 탈취, 해로운 무역 관행 등 중국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급찬 교수는 이어 미국과 동반자 국가들은 인권 옹호에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콩과 소수민족인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단결하면 퇴보한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입국장은 13일 바이든의 아시아 관련 첫 대담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Foreign Policy 기고문에서 캠벨 전 차관보 내정으로 아시아 영내에서 차기 행정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캠벨 전 차관보가 영향력이 커진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전략자이자 중요한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신설한 인도태평양 조정관 측은 전례 없는 것으로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캠벨 전 차관보의 인선은 중국과 아시아 전략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국장은 그러면서 의회와 외교가에서도 동맹 강화, 주요 기술 보호, 인권과 민주주의 보호에 대한 대중 압박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권력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를 밀착 수행해온 조영원이 최근 열린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권력 서열 3위로 떠올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에서 열린 이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조영원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3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개편했는데 여기에 조영원이 진입한 겁니다. 이로써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총비서, 최종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조영원 비서 등 5명이 됐습니다. 기존의 박봉주 상무위원은 탈락했습니다.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조영원은 이번에 조직 비서로 두 단계 승진한 것은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됨으로써 북한의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영원의 정치적 위상은 13일 있었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새로 꾸려진 지도부와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조영원은 김정은 최룡에 이어 세 번째로 호명됐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경애 동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영원 동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 동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조직 지도부는 당의 핵심 조직이라며 조영원이 전면에 나선 것은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of the Workers' Party very powerful. So if he's been appointed head of it, that obviously is a significant move.
조영원은 북한의 핵심 실세로 떠올랐지만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영원은 1957년생으로 조직 지도부에서 지도원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 김정은 위원장 현지 지도에 수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조영원은 지난 4년간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입니다. 2017년에 34회를 시작으로 2018년 51회, 2019년 34회, 2020년 12회 등 총 131회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룡 전 내각 총리가 조직 지도부장에 오른 것도 확인됐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8차 당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재룡을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장으로 호명했습니다. 조직 지도부는 노동당의 인사와 간부들을 검열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북한이 조직 지도부장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당 조직 비서와 조직 지도부장을 별도로 둔 것도 이례적인 대목입니다. 1970년대부터 당 조직 비서와 조직 지도부장은 겸직이 되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리만건과 김재룡도 겸직했으나 이번에는 조용원이 당 조직비서, 김재룡이 당 조직지도부장을 따로 맡은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음지에 있다가 핵심 실세가 된 조용원이 북한 전반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비서국의 총비서고 두 번째가 조용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베스트에서 핵심 실세로 이제 공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8차 당대회 그림도 조용원이 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노동당이 전문부서를 새로 신설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에 노동규율부와 법무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규율조사부는 노동당 내 규율 위반 사안을 적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율부장은 조직지도부 출신인 박태덕이 맡았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내각의 국가검열위원회 등 국가의 법집행 관련 기구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용후 당내에서 사라졌던 당 행정부의 기능을 되살린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당의 노동규율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경제난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없애려 하지만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sort of a reaction to bad things, to corruption and for bad management. Whether it fixes it or not is a whole other question.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몇 년간 부정부패와 세도주의 척결을 강조했지만 계속적으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규율조사부와 법무부가 추가됐지만 노동당 내 전체 전문부서 수는 19개 그대로여서 모종의 통폐합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19명의 전문부서 부장 가운데 당비서를 겸직하는 인물은 박태성, 리일환, 김두일, 최상건 등 4명입니다. 또 조직지도부장은 김재룡, 군정지도부장 오일정,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국제부장 김성남, 간부부장 허철만, 경공업부장 방병순, 농업부장은 리철만이 맡았습니다. 이로써 2019년 4월부터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던 장금철은 물러나고 김영철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밖에 리두성, 강순남, 김세복, 박정남, 최희, 김용수 등 6명은 당부장 명단에는 들어갔지만 어떤 부서를 맡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그동안 근로단체 부장이었던 최휘는 이번에 리일환으로 교체돼 다른 부서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용수는 재정경리부장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이렇게 노동당 전문부서 부장 명단을 공개한 것은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 부서장들 이렇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마 책임성도 더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당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게 이번에 전문 부서장들을 공개한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노동당 전문 부서는 내각 각 부처와 각종 행정기구 그리고 사회 전 분야를 실질적으로 조정, 감시하는 당 조직입니다. 북한은 또 이번에 당대회를 전후로 군사조직과 지도부도 개편했습니다.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과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총정치국 국장은 기존 김숙일에서 권영진으로 교체됐습니다. 총정치국은 과거에 비해 위세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무력성 명칭을 국방성으로 변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군수사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도 지난해 조충룡에서 오수용으로 교체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수용은 노동당 경제부장 출신입니다. 노동당 대회를 마친 북한은 1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노동당 조직에 이어 국가기구와 내각에 대한 인사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로 취임한 프로이센의 빌헤름 1세가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이로써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 연방은 하나의 독일 제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 독일은 35개의 나라와 4개의 자유시로 구성된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빌헤름 1세는 독일 통일의 꿈을 품고 비스마르크를 수상에 임명한 후 독일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수상에 오른 비스마르크는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 군대와 무기를 증강시키는 등 철혈 정책을 펼칩니다. 이어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에 방해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후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4년 뒤인 1870년 프랑스마저 무너뜨린 프로이센은 마침내 1871년 1월 18일 통일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2개월이 지난 1919년 1월 18일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대표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리 평화회의를 엽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파리 평화회의 조약인 이른바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독일과 그 동맹국에 전쟁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조약에 따라 13%의 영토를 빼앗겼으며 공군이 해체됐고 육군과 해군의 수도 제한됩니다. 독일은 또한 1320억 마르크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조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독일인들의 굴욕감은 이후 독일의 히틀러에게 이용돼 나치즘이 대두되는 한 배경이 됩니다.
오는 1월 20일 수요일, 조셉 로비네츠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거는 미국인들의 기대와 앞으로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전문가 분석까지. VOA 한국어 방송이 여러분을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미 대통령 취임식 특집,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